자리를 바꾸셔도 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동되고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아무도 살아내지 못했던 땅이기 때문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 같은 나무들이 간간이 어둠의 그림자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는 광야. 때로는 독을 잔뜩 품은 정갈이나 뱀들이 우글거리기도 하는 광야.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졌습니다. 오래전에 사할린에 살았던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우즈벡이나 체르키스탄이나 그 온 땅에 기차를 타고 버려졌던 것처럼 그들도 버려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내려고 했었고 그것이 죗값으로 달게 받으면서 그 고통을 인내하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죗값이 치루어졌다라고 믿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죽음의 땅에 그 땅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가 아니라 사막 한 모퉁이에 거대한 모래 폭풍 속에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모래사장에 길을 낸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래사장 그 한 곳에 연못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었고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끝이고 내일을 향해서 꿈도 희망도 없는 오직 절망 속에만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숨을 헛덕거리고 죽을 만큼 힘든 고생이 아니라 죽는 것보다 더 큰 힘든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음과 맞닥뜨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생각이 있어. 내게 꿈이 있다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소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벌들이 날아와서 집을 짓는데 왜 벌들이 사람 사는 집에 와서 짓지? 그런 생각도 하고 이 벌들이 멀리는 한 2마일 정도까지 가서 꽃들의 향을 잡아와서 찾아와서 여왕에게 다 바치는 한 마리 여왕을 먹여 살리는데 수천 마리의 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는 게 제비인데 제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는 제비가 많이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한국에 가더라도 처마에 제비가 찾아와서 집을 짓는 건 기억이 없습니다. 아파트촌으로 변했고 처마가 거의 없어졌고 아니면은 무슨 이유인지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떤 조류학자는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제비들이 왜 움직이지 않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적응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비가 기가 막힌 설계사라고 하는데요, 건축가이고 어느 날 3월 삼진날이죠, 한국적으로 4월 중순이나 5월 달에 강남 갔던 제비가 찾아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입부리에다가 진흙 한 조각을 물고 와서 점을 찍고 나간다고 합니다. 두세 시간 후에 자기 와이프 제비를 데리고 와서 확인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CCTV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뭔가 GPS 같은 것을 달아놓고 영상을 촬영하니까 두세 시간이 지나서 와이프든 남편이든 데리고 와서 제비를 확인을 시켜주면은 와이프가 아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은 와이프가 입에 물고 온 진흙 점 하나를 다시 묻히기 시작을 해서 점이 두 개가 되면은 그때부터 집을 짓는 일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4일, 5일, 6일. 얼마나 지혜로운 건축가, 그리고 설계상가 하면은 진흙을 이겨서 갖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는 지푸라기를 얽히설키해서 진흙과 더 힘이, 되게 해서 그것을 집을 자기들의 몸보다가 최하 100배 이상 더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5일, 6일 동안 1000번에 가까운 혼자서, 그러면 두 마리가 한 2000번에 가까운 움직임을 통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강남을 갔던 이 제비들, 강남이 그때는 몰랐죠. 강남이 어딨냐 하면은 태국, 미얀마, 베트남, 그곳을 강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을 갔다가 그 먼, 적어도 2000마일, 3000마일 되는 거리, 2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날아갔다가 다시 3월, 4월, 5월 달이면 돌아와서 자기들이 새끼 치고 있었던 그 집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소 본능이고 또 대단한 지혜이죠. 두 마리가 날아와서 집을 짓고 날아갈 때는 부화를 두번 정도 하는데 한 번에 네 마리 새끼를 또는 다섯 마리. 그래서 돌아갈 때는 한 10마리 정도가 강남으로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궁금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왜 제비는 사람 집에 집을 짓지? 멀리 가서 숨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살고 있는 처마 밑에 오느냐고요. 그러면서 참새나 다른 새들, 새끼들을 뭐 가끔씩 말씀을 드려서 이상한데 새끼들을 먹이를 주잖아요. 근데 먹이를 어떻게 줘요? 벌레를 한 마리 물고 와서 그 새끼 네 마리,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또한 시간 후에, 요즘은 농약이 많아서 벌레를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때로는 두 시간이 지나서 한 마리를 다시 벌레를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새끼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근데 알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봐요. 이 벌들이 왜 교회에 와서까지 집을 짓고 가끔은 올라가서 저 안에 얼마나 많은 꿀이 있는지 꿀을 좀 보고도 싶은데, 역사를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고. 그 역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성경책의 이스라엘 민족 구약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리오노 나나미라는 그 유명한 일본 여자 소설가, 그분은 역사를 왜 공부하고 역사책을 왜 기록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짜증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로마인의 이야기 10가지 책 중에서 한 가지로, 하나로 다시 요약하는 그 책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짜증스럽게 내가 사람들이 왜 역사를 이야기하느냐고, 왜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느냐고, 그것도 왜 로마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책을 쓰느냐고,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그분이 이 로마인의 이야기 한 권을 요약한 그 책에는 10권도 있고 한 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배워야 하고, 사람이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는 깨달아야, 역사를 깨달아야 앞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역사를 교훈이 되고 레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 사람들의 이야기를, 로마 책을 이야기를 썼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로마인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 사실은 그때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왕조가 200년, 중국 왕조, 일본의 왕조, 또는 한국의 왕조 200년, 300년, 한국의 왕조는 대부분 500년까지 갔습니다만은 전 세계 500년 이상의 왕조를 지탱한 나라는 없었는데, 로마만은 1000년을 지탱했었거든요. 로물루스 시대부터 나중에 로마가 무너질 때까지 2000년의 역사가 존재했었던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고 로마인의 품격, 지도자들의 품격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에서 미안한데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지만은 왜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를 배워야 되느냐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왜 성경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니 이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칠 때 오픈 테스트를 할 때가 있죠. 책 안에 해답이 다 들여져 있기 때문에 오픈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하는 것, 해답을 찾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 예언서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사야 35장, 아니 이사야 전체의 의미는 우리를 향하는 역사를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이라고 우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그 이상의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만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사막에서 도저히 살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루하루가 지옥보다도 더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소원이 있다고, 너희들을 향한 내 꿈이 있으니까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그들에게 이 예언을 말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사막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미래라고는 한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메마른 땅에 시냇 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사막에 꽃이 피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원이 뭘까요?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구원을 말하고 구원이란 바로 이런 광야에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막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새떼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새끼들에게 먹이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는 새끼들이 입을 크게 벌릴수록 안 먹었는 새끼라고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요즘은 농약물 때문에 벌레를 찾아오는 것이 한 시간, 두 시간 길어져서 이미 미리 먹었던 새끼가 배가 다시 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입 크기의 모양이 아니라 지저귀 있는 새소리에 지지배배하는 그 새소리를 분간을 통해서 어미새는 기가 막히게 공평하게 새끼들에게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갈망이 있죠. 배고픈 자에게. 소리가 다르죠. 사모하는 자에게. 먹이를 찾는 새끼들에게 입의 크기 모양이 다르고 부르짖는 소리가 다르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 그들이 다 죽어가는 것은 아니었고 그들이 다 절망 속에 있는 건 아니라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망이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고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이 무자비할 정도로 잔인하게 탄압받고 있는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탄식과 절망 속에서도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은, 아니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며 부르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들려주라고. 이 광야가 새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 새로운 강이 흐를 것이며, 광야나 이 사막 속에 무성한 꽃이 피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허세와 허풍을 치기도 합니다. 날만 믿으라고, 내게 계획이 있으니까, 내게 생각이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믿고 따라오라고 허세도 부를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허풍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허세를 부리시는 분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단순히 생색만 내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지혜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 대표적으로 바벨론 땅의 거대한 땅이지만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 이제는 레바논의 영광으로, 갈멜산의 그 기쁨으로, 승리로, 사론의 땅의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하고 영광스럽고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 그들에게는 갈멜산이었고 사론의 꽃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아니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영광이었습니다만, 이 레바논의 영광도 사론의 꽃들도 갈멜의 그 기쁨도 그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아니 지금 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뺏겼던 땅이 불모지가 꽃으로 변하게 되고 물 하나 없었던 그 땅이 오아시스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사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언서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라.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뺏겼던 땅에서 다시 연못이 솟아나고 물이 솟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꽃에 도취되고 솟아나는 샘물에 도취되면서 함몰되면서 역시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를 잘했어, 역시 내 능력이 있었어 라고 자기 자신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만 하더라도 큰 사업 가지면서 떵떵거리고 살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좋은 땅이었고 옥토였고 그리고 강이,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런 기름진 땅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가는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마땅하다고 여겼고 오히려 모자란다고 불평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값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땅 앞에서, 멀어진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는 자식들 앞에서 그들은 내 노력, 내 헌신, 내 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많은 것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에는 그 많이 좋은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살았지만은 이제는 작은 것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가게, 마치 구멍가게, 옛날에 큰 사업에 비해서 지금 이 가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손님이 그렇게 반갑고 고맙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 때문에 구원이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청교도 영적 혁명 일으켰던 첫 번째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은 여러분 힘들게 천재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석좌 교수. 그 옛날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아침마다 일어나서 고백했던 고백의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1절과 9절에 거듭 반복하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다르라고 합니다. 하다르, 하나님의 손길로 접촉했을 때 치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할 때 그 땅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일들, 여호와 하다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일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어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히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매일매일 매 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목사님이시고 그 유명한 신학자이며, 그러면서 그는 기어들어갈 만한 목소리로 설교했지만은 그 목소리 앞에 그때 무슨 이 마이크 시설이 있었습니까? 300년, 400년 전에 그때 무슨 영상이 있었겠습니까?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촛불 앞에서 나지막한 그의 설교 앞에서 어느 순간부터 수많은 청중들이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그의 고백,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작은 것 앞에서도, 그때 큰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작은 것 속에서도 보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계속하는 말씀인데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는 주께서 손으로 만지신 모든 작품, 땅,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두 단어예요. 여호와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우리 선교센터, 우리 교회 랍이 바로 오른쪽에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고 좋아하셨던 것을 토브라고 하면은, 그 다음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멸망 속에서도 그의 손을 펼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건, 그것을 아름다움, 그것을 하다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다르, 아름다움, 구원이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고, 구원이란 내 환경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늘 무슨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보게 되는, 보고 감탄하는, 보고 찬양하는,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빨리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봐요. 3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리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제비가 왜 사람 집에 처마 밑에 집을 지을까요? 들판에 지으면 뱀 때문에 새끼들이 잡혀갈 수 있는 어려움, 위험도 있고 다른 들짐승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다른 많은 새들은 나무 위에 벌판에 짓잖아요. 아니면은 까치나 나무 꼭대기, 독수리는 절벽에. 근데 제비는 왜 사람 집에 처마에 지을까요? 요즘은 없습니다. 한국에도 거의. 다른 대답은 없어요. 그냥 저 생각입니다.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설마 우리를 죽이겠느냐고. 사람을 믿고 사람 집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가끔은 자기가 없을 때, 엄마, 아빠, 제비가 떠났을 때 이 새끼들끼리 싸우다가 아니면은 놀다가 지붕에서 떨어지잖아요. 자기 웅지에서 떨어지면 마루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비 똥들이 하얗게 깔려있기도 하지만 그 밑에 떨어질 때 아마 기억나는 분 있을 거예요. 흥부 전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모티브가 되겠습니다만은 떨어진 이 새끼를 다시 갖고 있다가 아빠한테 올려놓으라고 올려놓기도 하잖아요. 떨어진 제비 새끼를 잡아 죽이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84편에 참새도 제 집을 놓고 성전에서,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성전에서. 성전에다가 제비 새끼들 보금자를 짓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이스라엘 그 환경도 그랬던가 봐요. 자기에게 믿고 찾아온다면 사슴 한 마리가, 사슴 새끼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막 쫓기다가 결국은 숨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도망을 어디로 왔어요? 사냥꾼 품속으로 안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 품속에 찾아온 사슴 새끼를 사냥꾼이,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사냥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품어줍니다. 믿고 찾아왔는데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신뢰란 곧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하늘과 땅의 변화, 하늘과 땅의 새로운 역사들,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르는 그리고 새로운 길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는 속에는 그 나라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때에는, 거기에는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할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귀가 열리게 될 것이며 걷지 못하는 자가 뛰어서 다니게 될 것이라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예언이기도 하고 메시아적인 종말론적인 예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당시 역사 속에서 여전히 눈물어서 앞이 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고 떠들고 있는, 기가 먹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왜 무슨 소리를 저래 하느냐고, 난 하나도 모르겠다고 시끄럽다고 떠드는 그들에게까지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끝이라고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들의 손이, 포로들의 손이 몇십 년 동안 먹은 것이 뭐가 있다고 손은 떨릴 수밖에 없고 무릎은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무슨 운동을 해봤다라고 근육이 있겠어요? 버틸 힘도 더 이상 없는 그들에게, 이제는 차라리 죽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외치게 합니다. 가라, 그들에게 빨리 가라, 그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겁을 내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여 일어서라고. 내게 계획이 있다고, 내게 소원이 있지 않느냐고, 내게 너희들 인생을 맡기라. 하나님의 예언이란 삼중적, 사중적인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중적이죠. 예언이란 그래서 오픈북 테스트처럼 해답이 그 안에 있고, 그냥 단순히 역사의 이야기 또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날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 그 당시에 경쟁력이 약한 불구자들, 사막에 살다가 눈이 멀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영적으로 간신히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소외되고 불쌍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경쟁력이 약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도 힘겹게 간신히 살아가는데, 가진 것 없이 시작했고 주어진 것이 없이 시작한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무엇 하나 자신감이 없었고 무엇 하나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내라고. 왜? 하나님이 오시고 계신다고. He is coming to save you. He comes here to save you. 하나님이 오시고 계신다. 그는 전능자예요. 그는 지혜자이며 그는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니냐. 이 땅에 사람들은 도우러 왔다가 상처 위에 상처를 더 줄 수도 있고, 이 땅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왔다가 그 힘을 오히려 꺾어버릴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아니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지혜자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가 오시고 계신다. 힘내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잠시만 더 이 의욕도 없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사기도 없어요. 무릎이 떨리기 때문에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다시 뭘 해보겠냐고. 이 나이에 여기 와서 뭘 시작하겠느냐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망했으니까 끝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라. 그리고 외쳐라.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의 귀가 열리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오시고 계시지 않느냐고. 아니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Here is you God.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 유명한 정호승의 글이 있죠. 현대인이라는 글 속에 단편으로 나오는 글인데, 그 책간에 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자가 앉으면 뒤뚱뒤뚱해서 균형이 안 맞아 잘랐어요. 다시 또 앉았는데 또 기둥이 안 맞아서 다리를 또 하나 잘랐어요. 그러다가 반복되니까 의자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기초가 문제였는데 사람들은 의자 다리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그게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한 젊은이가 긴 사막을 여행하다가 간신히 버티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죠. 손에 들고 있는 모든 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젖먹는 힘까지 내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걸어가다가 또 쓰러졌는데, 그때 낙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이렇게 말해요. 젊은이, 내 등에 타라고. 내가 오아시스까지 데려가겠다고. 이 젊은 청년은 그 낙타의 손짓을 거부합니다. 내가 속을지도 몰라. 이 사막이 무슨 낙타야. 저 사막 저 낙타를 따라가면 난 악당들에게 잡힐 거야. 난 죽을 거야. 그것이 마치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처럼, 의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따라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며칠을 간신히 버티다가 또 쓰러졌는데, 그때 낙타가 다시 나타나서 말하죠. 젊은이,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그러나 그는 그 말을 환청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쓰러지고 일어서다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푸른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쓰러진 채로 오아시스에서 흐르는 물소리도 듣게 되죠.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죽게 되니까 환청도 보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는구나. 내가 속고 있어. 이것은 신기루일 뿐이야. 그 다음날 그는 죽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 두 명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젊은이가 물 속에 두 팔을 뻗고 있는데 목이 타서 죽었네? 뭐야? 목이 말라서 이 오아시스, 이건 신기루가 아니었는데 죽었습니다. 다른 상인 한 명이 그렇게 말하죠. 그 젊은이는 현대인이야.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있는, 지성으로 포장하고 있는 현대인이라고 끝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겁을 내는 자들에게 빨리 가서 말하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아하는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시대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예언의 다중적인 의미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때도 이루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도 이루어졌죠.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지는 우리에게도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게 꿈이 있어. 아직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왜 뭐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고 떠들고 있는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요. 이사야, 아니 누가복음 4장 18절 봐요. 19절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세상의 신기루만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헛것으로 살았다고 탄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아시스가 눈앞에 있는데도 의심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모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겁을 내고 있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결론인데요,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쩌면 인생의 실패를 쓴맛을 보고 있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번 사업은 정말 실패하지 않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예요? 큰 꿈을 갖고 시작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끝났는데, 씻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가 누구예요? 어부도 아닌데. 나는 누구예요? 대단한 어부인데. 그래도 그 그물을 갖고, 씻던 그물을 중지하고 그는 그물을 갖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3년 후 또다시 반복되어진 실패 앞에서 예수님 또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선생님, 3년 전에도 그 말씀 듣고 시작했는데 이제 실패해요. 난 귀찮다고, 더 이상 나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제발 내 곁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다시 반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죠.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한 꿈이 있었다고 했지.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고 했지. 너는 내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한 내 새로운 계획과 꿈이 있었다고 했지 않느냐. 내 꿈은 여전히 유효하고 내 계획은 여전히 있단 말이야. 나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한 길을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지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제 끝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 얼마 되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며 구원의 길을, 승리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참여자가 될 것이라고. 몇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도 거룩한 그 길을 다녀본 적이 없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길을 걷지 못한다면은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세 분의 우리 천국 한성 예배가 있었습니다만 제 마음 속에 정말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도 있었죠. 다 그렇지만 거룩한 길을 누가 다녀요?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깨끗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를 갖고 있어도 그분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노숙자들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준다 할지라도 가끔은 다시 돌아갑니다. 불편하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불편하니까.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봤죠. 엄마가 손 끌고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면 강아지도 그런가 봐요. 목욕시키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지. 뭐 하여튼 아이들 목욕시킬 때 싫어해요. 엄마가 그 때밀이 수건으로 팍팍 밀어주니까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 혼자 세수하겠다고, 지 혼자 목욕하겠다고 문 닫아버리고는 하루 종일 아니면 몇 시간을 장난 물장구짓만 치고 나오잖아요. 아니면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목욕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다시 잡고 들어가서 때밀이로 한번 밀어보면 때는 그대로잖아요. 대충대충 씻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대충 씻어서 그 길을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악해지는 줄도 모르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줄도 모른 채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문명이란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름으로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은 온통 더러움, 지저분함, 불결함, 추함, 온갖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돈과의 관계가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길은 깨끗한 자가 동행할 수 있다고. 어떻게 깨끗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온갖 더러움을, 그 죄 씻음을 받은 그들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대로를 걷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하이웨이를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오늘도 자기들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누구와 그 길을 걸어가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에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거룩한 그 길, 깨끗한 자들이, 더러운 자는 못 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구속함과 속량함을 받은 자들, 우매한 자들은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죠, 사람, 세상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지로 갔느냐고, 그것도 자기 돈을 가지고. 아니 저 사람 주일이면 어김없이 골프장으로 나가서 그랬는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그 길이 왜 어떻게 저렇게 발라질 수가? 전에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뭐 술자리 파티 갔는데 편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상하게 더러워지기 시작.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스스로 느껴지면서 이거는 아니다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맞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 더러운 모습으로 몰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려주지 않습니까? 목욕을 시키라고, 새 옷을 입히라, 반지를 끼우라, 돼지를 잡으라.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발을 씻겨주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아니, 저에게는 발을 씻어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답게 말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씻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때로는 더러움을 포장하고, 때로는 불결함을 화장하고, 때로는 명품으로 숨기고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온통 세상에 더러워진 이 세상에, 패역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다니다가 마지막 승리, 영광스러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씻는 자이며 그들은 여호와 앞에 나가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샘물에 샘을 마시고 천국까지 가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작은 것에서도 보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그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니 그들의 떨리는 손이, 연약한 무릎이 견고해져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그들은 이 땅에서 돈 많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 기쁨, 그 행복, 그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구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